메시지는 이제는 복음으로 자녀 낳는 영적 부모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효도해야 한다 하는 그 내용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떤 삶을 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특별히 자녀된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국 음식으로 치면은 짬뽕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리저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섞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부모일 경우에는 육신적인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려 봐. 부모 노릇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 시작. 부모 노릇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같이 한번 따라 하는데요.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갖지 말라. 시작.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갖지 말라.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자녀 낳는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복음으로 자녀 낳는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시작. 복음으로 자녀 낳는 영적 부모가 됩시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 끝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만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거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찬양 찬송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어머니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찬송 중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19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불러도 아무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번도 찬송을 불러준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공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은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느 부모나 다 하지만은 신앙적인 것은 본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날,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은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 곡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하모니카를 준비해가지고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 PPT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거 오늘 그냥 저 하모니카도 저기 놔뒀는데 오늘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전교에서 지금 노래로 잘 모르지만 그때는 노래를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이때에 이만한 티셔츠 입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여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같이 시작. 나으시고 길으시는 어머니 은혜 71호. 네, 그때 이제 어머니 날에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저희 어머니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가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냥 참 고맙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혹은 뭐 목사님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학생 동기들을 볼 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어머니가 불러주던 찬송, 읽어주던 그 성경 말씀, 그것이 기억나는 분은 참 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사실은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더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도 또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장로만 아니었으면.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또 많아요. 또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교회 가신 가운데에서 불렀음을 받아서 너무나 은혜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생겨요. 오늘 어버이주일에 특별히 여러분 중에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바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참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라는 이름은 정말 하나님 다음에 중요하고 참 고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리움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참 위대해요. 보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우시고 그 희생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 다음에, 우리 하나님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이 어머니를 우리는 존경하고 참 귀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머니 위대한 것은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국의 사람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머니 교육 이야기죠. 맹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는 것. 첫 번째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근처에 살았는데 맨날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고가는 소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늘 그냥 상사채 소리를 내니까 또 이제 할 수 없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드디어 그 서당 근처에 가니까 뭐 천자문 외우는 소리 이런 소리 들려서 이제 그걸 흉내내다가 이제 결국은 그 아이가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맹모삼천지교. 그 조선시대에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와요. 지금도 나온대 그게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유명한 이문필가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떡설기의 달인이에요. 떡설기. 얼마나 떡을 많이 썰었던지. 그 석봉이가 이제 그때는 뭐 그냥 학교가 없어서 절에다가 공부하러 보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공부도 지치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엄마가 석봉이를 맞아들이고 얘야 들어오너라 하고 난 뒤에 그래 얼마나 배웠느냐. 그래 우리 불 좀 끄고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 좀 써봐라 해가지고 가래떡을 펼쳐 놔놓고 어머니가 불 끄고 떡을 쓰는데 석봉이는 거기서 이제 뭔가 글을 썼는데 나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 엄마 떡은 그냥 규격이 정확하게 탁탁탁탁 자를 댄 듯이 딱 맞는데 그 석봉이가 쓴 글은 보니까 지렁이 휘가는 것도 아니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놈아 하고 매를 때려서 다시 보냈는데 결국은 참 7년을 더 공부해서 조선의 유명한 명필이 되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어머니 사랑의 이야기는 뭐 한없이 많아요. 한없이 많아요. 다 사랑의 극치죠. 근데 이제 성경 여러 가지 인물을 보면 성경에서 인물을 보면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이야기들, 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 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 정도 될 수 있고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뭐 훌륭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펼쳐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찾고 찾고 펼쳐보고 했더니 다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악한 어머니는 바알을 섬긴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악함이 그야말로 모전 여전입니다. 악한 짓만 골라했어요. 어머니가 돼가지고. 신약의 대표적인 악한 어머니, 헤롯이 아주 부도덕하게 취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딸 살로모에게 뭐라고 시키냐면은 세례 요한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가 이제 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딸이 엄마 심부름으로 세례 요한 잘린 목을 쟁반에 담아다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천하 못된 짓을 그 엄마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뭐 성경의 어머니들이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봉쇄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머니고 아들이 어머니고 아버지고 할 것 없이 자식을 다 잡아서 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어머니 날 기쁜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좀 새롭게 태우고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면은 구약에 이삭,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드릴 때 이삭이 그냥 그야말로 100% 순종했던 그 이삭. 신약에는 보면은 예수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100% 순종했는데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이삭. 그렇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상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을 이제 등장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셨는데 결국은 뭘 말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은 아주 귀한 어머니 있는 것 같고 귀한 아버지 있는 것 같고 해서 별 인간 없었어요. 사실 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막 그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동의가 될 줄 압니다만 이 세상의 부모는 모두가 바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사는 부모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바보 아버지 바보가 수두룩해요. 자식 되게 잘 되기를 말하는 바보죠. 이 마음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도 느끼고 아픈 마음 갖는 것이 부모예요. 온전치 못한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어버이주일이 되면은 어떤 때는 좀 기쁜 것도 있지만 괜히는 속상하는 그런 부모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너무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책하지 말아요. 내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다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너무 못했다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적인 세계를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육적이고 욕망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사람 살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우기로 작정한 부모 이 세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된 자녀는 부모가 잘 키워서 자기가 잘 됐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난 뒤에 그 자식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아니고 이 사울은 요나단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에 아니,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 패역무도하게도 뭐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어떻게 깨달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는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은요 요나단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편이었지만은 아버지 사울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자식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틀림없어요. 근데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과 그 동생 사울과 요나단 그다음에 그 아들 둘하고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됐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있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죽었구나 하고 그래 탄식을 해요 사실은. 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가 되기를 왕위에 오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저놈 다윗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또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를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어요 사실은.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하면 이건 이해가 되지만 신앙으로 해석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너무 나쁜 것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요. 그 잘생긴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말년에 목숨까지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고 명예가 실추되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아버지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 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히 뭐 뛰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손으로 만든 첫째 아들 아담은 100%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함께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한 번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여기 계시는데 육신의 자식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자연적 본능은 과도한 집착이 있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식이나 본인에게 아픔과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듣고 또 좌절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키워놓았더니 다 쓰고다 별일 없더라 별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 크면서 속 한 번도 안 썩였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 한 번도 안 썩힌 것이 뭐 부모가 잘해서 속 한 번도 안 썩힌 줄 압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은근히 자기 칭찬 공로식 이런 거 갖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읽은 책 하나가 있어요. 피노키오 엄마 헬리콥터 엄마라는 책인데 수잔 팅글리라고 하는 이 미국인 교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아이고 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음 갖는 내용은 똑같구나.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하는 것은 뭐 똑같구나.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거짓말 공범인 피노키오 엄마. 뻔하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식 편을 드는 피노키오 엄마.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는 닭싸움 엄마. 우리 아들은 괜찮다고 우리 아들은 괜찮다고 막 그냥 학교 가서 때를 부리고 우리 아들만은 괜찮다고 이렇게 닭싸움을 부리는 엄마. 교사를 협박하는 아나무인의 엄마. 뒷담화로 교사를 골통 먹이는 이간질 엄마. 아이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히피 아빠. 결석을 우습게 여기는 무법자 아빠. 과잉 보호의 제왕 배트맨의 아빠. 이거 보면 뭡니까? 막 자기 아들이 제일 힘세고 자기 아들이 제일 좋고 자기 아들이 막 제일 대단하대요. 그냥 언제 어디든 나타나는 헬리콥터 엄마. 무조건 자신 편들고 교사 이기고 싶어하는 재판가 같은 엄마. 도대체 왜 이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 안 해요? 군대를 애 보내놔놓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고생할까 싶어서 군대에 그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 세를 넣고 거기다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중대장에게 전화가지고 비타민은 먹였습니까? 하고 뭐,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일정을 알려주세요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줄 압니까? 지금요?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엄마 오늘 저녁에 밥이 안 좋았어 하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 나라는 도대체 군대에 우리 아들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따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 다 혈육, 다 세상, 다 조금 더 좀 지나치면 죄송해요. 조금 지나치면 짐승도 그렇게 하는 그런 데 수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신 간의 바운더리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컷 고생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눈물투성이고 한숨투성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애착관계,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예뻐서 예뻐서 눈에 넣어도 그냥 안 아플 그런 아이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면은 잘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말씀 공감 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잘 모르죠 사실상.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되고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는 이 영적인 자녀와 부모 관계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앞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으로 낳고 길러놓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들이 정말 너무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행실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오늘 14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도인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할 때 지혜롭게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갈라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같이 훈계를 좀 해야겠다.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들이 뭐 밥을 먹든지 말았든지 싸우든지 다투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훈계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돕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섬김을 한 그 바울의 심정, 이 심정이 오롯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여자입니까? 여자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결혼했습니까? 애도 안 낳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무슨 해산하는 수고일까요?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고 아픈 그런 수고들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삼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출산을 하잖아요. 제가 출산하고 난 뒤에 뭐 신방도 가고 기도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안으면 그 기쁨은 참 감동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 낳는 것도 해상의 고통이 아프지만은 영적 자녀 하나 낳는 것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들 된 이렇게 하지 않았고 참 아들 된 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정말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됨을 밝힌 거예요. 방금 읽은, 우리 읽었습니다만 본문 17절에 디모데를 보고 주님 아래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복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뭐 그런 일들 사도행전을 통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명시해서 말한 그 아들 낳았다는 거, 디모데 디도, 이건요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고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또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는 그런 디도. 그래서 자기가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식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 지금 오늘날 이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요, 비단 여기 성경에만 영적인 아들, 아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족과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됐고 아비가 됐어요. 어머니가 되어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머니 누군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는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니 그냥 형식으로 그냥 편지로 그냥 요식 행위로 인사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으니 그냥 어머니라 부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잊지 못해서 아들처럼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결혼했지요. 베드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뭐 자녀들 이름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아들 이야기가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말합니까? 영적인 아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하면 내 아들 내 딸이 최고야. 그냥 내 부모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최고야. 뭐 거기 수준만 매달려 있고 맨날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육적인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를 훨씬 더 복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도 육적일 때는 그놈의 다윗 이놈 자식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딱 감동되는 순간 제정신이 들면은 다윗을 아들아 아들아 이래 불렀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제사장 엘리 있죠.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딱 심령에 들어올 때는 사무엘을 보고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약에서 우리 참 너무 귀한 인물이 있죠. 귀한 딸이 한 사람 나오는데 룻입니다. 룻.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룻 이방인 여인 룻은 딸입니다. 딸. 딸 노릇한 것이 아니고 딸이었어요. 딸. 그래서 룻기 2장 22절에 보면 내 딸아 내 딸아 며느리를 보고 내 딸아. 요즘 뭐 인사처리 한다고 뭐 며느리 보고도 아이 우리 따님 하고 뭐 그냥 사회 보고도 우리 아드님 이렇게 하면 그 다 인사처리 인사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양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랬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을 또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내 아이를 데려와 키운 입양아라 했습니다. 입양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호시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고 식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시편 89편 26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모두 다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딸 이렇게 묘사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좀 야단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어버이날 우리가 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도전할까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면서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임종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그 밑에 있었는데 그 내다보면서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어머니 이 보소서 이보고 너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도 늘 그 어머니를 정말로 어머니로 섬기고 생명 다할 때까지 섬겼죠. 우리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혈연에 두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과 딸, 형제, 어머니,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CRC 교단의 신호대에 갔습니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배운 것도 있었지만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CRC 교단 목사님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숫자가 총 72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 뭐 영어를 갖다 뭐 이해한다고 귀를 기울여 있었지만 온통 제 마음속에 어찌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멀쩡한 아이들 아니고 장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서 키워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내 속으로 난 우리 아내가 낳은 아들하고 입양해 온 아들하고 둘이 중에서 야단을 칠 때 내 속으로 난 아들은 야단 칠 때도 그냥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입양하는 애는 그렇게 못한대요.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을까? 혹시 마음에 다칠까 싶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요.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6.25 동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죄송해요. 수출했다고 하는 말을 조금 하려고 원고에 써놨는데 그러면 또요 좀 기분 나쁠까 싶었어요. 어쨌든 다 입양 보냈어요. 그 가운데 미국이 11만 명이 넘는 애들을 입양을 받았어요. 다음이 프랑스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순으로 지금도 버림받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자녀들 이제 다 키운 부모들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 보내고 이제 가정 이루어서 자기가 이제 자립을 했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뭐 다 키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인 딸,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이제 아들 다 키우고 뭐 이제 더 할 일 있냐? 인생 즐기고 좀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부모된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성공했다, 자식 즉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다 부족해요. 미안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이야기를 하면은 팔불출 같아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아들로 삼은 한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지금부터 계속 한 개씩 금식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금식을 한대요. 제가 속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건데 육적으로 조금만 가면 속이 상해. 왜? 그 전도사는 그 어려움 있는데 금식하지 않냐고, 그 어머니는 그 전도사 아들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데 왜 제 아내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아들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영적인 아들, 딸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에게 물질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따르기에 또 제가 그들을 아들 삼고 딸 삼았다 생각하기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 그 이름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신앙생활 지도해주고 오늘 부족한 중에도 여기 서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를 가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흘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파킨슨 병으로 오른쪽 수족이 불평하고 다리가 이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한국에 한번 오느냐? 제가 전화하면 그 소리를 들을까 싶어 너무 부담스러워 전화를 못하겠어. 언제 한국에 한번 오느냐? 자기 아들 세 사람을 셋을 다 자기 손으로 묶고 딸 둘이 키우고 집 다 보내고 부족하지만은 저놈이 내 영적인 아들이다 생각하고 저를 키워서 미국 유학 보내주고 목회할 때도 없고 지금도 아침으로 새벽에 어떤 때는 기어나갈 만한 기어나가는데 엎드리면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우리 장목사 사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을 다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모아놓은 200만 원 그거 다 거기 다 들어갔다 이래요.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있으면 좀 돈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모으고 감동이 좀 안 오는 모양이군요.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제 신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사에 있는 청년 형제들이 정말 아들과 딸들이 되어져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 오늘 설교를 모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없고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함께 속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고. 제 아내가 학사형 음식을 해갈 때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표 밥 준비하려고 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학사 모일 때마다 사모님 밥 따뜻하게 줘서 고맙습니다. 뭐 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식 잘 키워놔서 훌륭하고 성공시켜놨다. 우리 딸 잘 됐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적 자녀를 출산한 해산의 고통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 교육자회 회장으로 섬겼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 데리고 모시고 식사 대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들 모이면 은근히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도 공부 잘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릅니다. 명예가 얼마나 높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차 사줬습니다. 좋은 집 사줬습니다. 좋은 곳에 1년에 몇 번 여행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제가 쏩니다예요. 근데 쏜다는 말이 좋은 말인데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어려운 목회하면서 자녀들 잘 키운 것 하나님의 은혜고 자랑도 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찌 영적이진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내 새끼 잘 키워서 호강하는 거 효도받는 거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복음으로 내가 저놈 낳았다, 저 딸 낳았다, 저 아들 낳았다 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기도가 든든한 방울막이 되어주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격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믿음에 떠나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해산을 하는 수고하는 그런 자녀 한 사람이 있고 그런 딸 아들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부모 노릇 실패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부모로서의 성공한 사람 제가 찾아보고 일주일 내내 찾아봐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인물 중에서 없어요. 그 중에 잘된 것은요 부모가 잘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픔에 있는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녀 낳아 키우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선한 일들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으로 아들, 딸 삼아서 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녀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사람 영적으로 자녀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도 시켜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그리고 친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 여보, 당신, 아들, 딸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가서 천국에서 한 집에 살고 거기서 오손도손 식구끼리 잘 살고 성경에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아브라함도 형제고 다윗도 형제고 우리도 형제 다 형제 자매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지 내 아들아 내 딸 여보 당신 뭐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그거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에 그동안 내가 부모 노릇 못했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식 노릇 정말 못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영적인 자녀 낳아서 키우겠다. 아멘. 육적인 자녀는 이 세상이 끝납니다. 영적인 자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영적 자녀를 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하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다 무시하고 자녀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저울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버지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은 하나도 없대요. 때로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아버지가 변해야 자녀 잘 살, 자녀가 제대로 되고 남편이 변해야 아들, 아내가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억울해.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는 다 프라우드하고 괜찮은지 몰라도 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다 살펴봤어요. 지난 한 주 동안요. 성경을 아들이라는 나오는데 다 찾아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뭐 어머니로 성공한 사람이 정말 자녀 잘 키워가지고 된 사람이 꼽을 수밖에 몇 꼽을 몇 명밖에 안 나. 다 실패,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언약 안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저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이번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건 당연하죠.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제 아버님, 어버님 다 천국 가고 육신으로 이곳에 안 계신 분들이 다 제법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잘할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연심 많으시면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정말 섬기고 믿고 그렇게 하겠다, 따르겠다, 그리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본인들은 그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겠다 마음으로 작정하니까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답답하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80 노모가 계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금방금방 잘 잊어버려요. 금방 말했던 거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 집 아들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아들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네 농약 뿌렸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 어머니 제가 깜빡 잊고 말았네요. 지금 농약 치러 갑니다 하면서 그걸 메고 약통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또 조금 한 2시간 있다가 얘야 농약 뿌렸니? 하면 또 그냥 주워주면서 옷을 챙겨 입고 그걸 약통을 메고 그냥 밖에 농약 뿌려 나간 채만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몇 해가 지났는데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온 동네 사람들의 그 논에 농사가 다 망쳐졌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사람 논만은 병충해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농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믿어야 돼. 제가 간정집을 읽었어요. 서울의 어느 권사님 간정인데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에 너는 너 새끼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영적인 자녀 있느냐? 내 성을 치듯이 그냥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때부터 자녀들 다 내려놔버렸대요.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맡깁니다. 저 내려놔버렸대요. 그때부터 주변에 힘든 청년들 아들, 딸로 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가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 딸하고 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법칙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섬기고 돌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우리를 화목해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물학적 육신의 자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나이 상관없이 언제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작정하면 지금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낳냐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청년도 보고 봐서 뭡니까? 저 아이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도와볼 때에 나를 따른다. 그러면요 딱 내 딸, 내 아들 딱 삼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만 해서 영적인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영적인 자녀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영적인 부모는 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해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수 없는 버려져 있는 사람들 얼굴을 못 보지만은 그 이름 하나를 붙들고 내가 영적인 아비대의 역할을 하고 아비 영적인 어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도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나를 멘토하는 영적인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의 아들 딸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육신의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딸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얼마나 많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동과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리 사십시다. 교회가 부흥해서 수많은 수백만은 사람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고 말 안 들을 때 불러서 호통도 쳐주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적인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모 노릇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고 죄송한 마음 너무 갖지 마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육신의 부모 소중하지만은 나 이제 영적인 부모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자녀 낳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